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16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 12권의 소선지서들 가운데 처음에 나오는 책이 호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아마도 바알 신전에 가서 아내로 맞이할 여자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섬겼던 바알 신전에는 창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 후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호세아 1장 3절에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라고 번역했지만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고멜이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 아이가 분명히 호세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장 6절과 8절에 나오는 두 번째 아이와 세 번째 아이는 다릅니다. 고멜이 딸과 아들을 낳았지만 3절과는 달리 남편인 호세아에게 낳아주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딸, 곧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부르라 하셨는데 그 이름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낳은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부르라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2장 4절에서 내가 그의 자녀 곧 그녀가 낳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했고 5절에서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앞뒤 문맥을 통해 볼 때, 고멜이 낳은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는 고멜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음행으로 낳은 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호세아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신을 배반하고 음행한 여인을 다시 데려오는 데는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는 고멜로 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버린 고멜처럼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헛된 사랑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고멜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통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두 아이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낳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을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되사온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죄악에 팔린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4장.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아나니아는 장로 몇 사람과 더둘러라는 법률가도 데리고 왔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이들이 모인 자리로 바울이 불려나오자 더둘로가 고발하기 시작하였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 우리는 각하 덕분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 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시는 각하의 슬기덕택으로 이 나라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각하께 지극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긴 말로 각하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말썽꾼으로서 온 세상에 퍼져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사렛 종파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그가 성전까지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각하께서 그를 직접 심문해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말하라고 하자 바울이 말을 시작하였다. 각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 자신을 변호하겠습니다. 각하께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겨우 열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고발한 사람들은 제가 성전에서 어느 누구와도 말다툼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당이나 그들의 도시 어느 곳에서도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또 그들은 제가 한 일을 들어 각하께 고발을 하지만 각하께 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인정합니다. 곧 제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예수의 도를 따라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율법과 예언서에 쓰여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데 저를 고발한 이 사람들도 저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란 앞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이나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조국에게 구호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해 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를 고발하는 자들이 성전들에서 저를 보았을 때 저는 정결 예식을 마치느라 절차에 따라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많은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제가 어떤 소동에 휘말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저를 고발할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각하 앞에 나와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제가 의회 앞에 섰을 때에 제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을 때 나는 오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소리친 일밖에 없습니다. 벨릭스는 예수의 도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루시아 전인대장이 오면 당신들이 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리겠소 하고 말하며 재판을 연기하였다. 그는 백인대장에게 바울을 지키게 하되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며칠 뒤에 벨릭스는 유대 여자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그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바울이 바른 생활과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자 벨릭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지금 이만 돌아가시오. 다음에 시간이 나면 당신을 다시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었다. 그는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자주 그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나 벨릭스의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다.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바울을 감옥에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
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자비로 그 몸 지키시고 그의 피 흘려주신 주 생명의 말씀 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셨네 회개한 죄인 상한 가슴 되게 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제36장 그러므로 부살렐과 올리압과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열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다섯 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다섯 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 끝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쉰 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쉰 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여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다섯 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여섯 폭도 따로 이었다. 다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쉰 개를 만들고 여섯 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쉰 개를 만들었다. 노새 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두 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대한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족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에 두 촉고지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빤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고지를 꽂을 밑받침을 두 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두 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두 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여덟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두 개씩 하여 은 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뒷벽에 널빤지에 5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꾼 모시실로 휴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꾼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정결예법을 따라 그게 돌로 만든 돌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는데 그것은 물 두세 통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요한복음의 일곱 개의 표적 중에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흥을 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귀중한 목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인생, 그것이 죄 아래 태어나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입니다. 과학과 지식은 발달하여 편리하고 풍요한 육신의 삶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 시대는 많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잔치는 많으나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듯이 옛날 우리의 농경사회에서는 잔치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어린 유아 사망률이 높다 보니 100일 기념식이나 첫 돌의 잔치도 흔치 않았습니다. 60세를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회갑연도 자주 있는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고희는 더욱 드물고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혼인예식 또한 참으로 일생에 한 번 하는 귀한 인생의 전환기로 동네 사람들의 축하를 받기에 충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사스러운 일이 길어지기를 원해서 긴 음식 국수는 반드시 함께 먹었습니다. 다소 미신적이긴 해도 풍족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참으로 단순한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수록 잔치는 흔해지고 다양해지고 이벤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의도된 잔치는 늘어갈 겁니다. 요즘은 점포 하나를 개업해도 요란하게 합니다. 회갑연이나 결혼예식을 위해서 전문 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하고 가족끼리 노래방에 가고 외식을 하는 모든 것은 다 사실 기쁨을 찾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에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쓰디 쓴 뒤얘기만 무성한 상태로 끝나는 예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요란한 것, 풍요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작은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잔치는 많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점점 실감되어져 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래가 되어가기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옛날의 잔치는 물질보다는 품앗이었었고 그 고달픈 몸으로 수고하면서도 기쁨은 더 풍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모든 잔치는 부조금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너무나 관례화되어 버려서 봄, 가을이면 가게 재정에 문제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잔치라기보다는 또 다른 상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의무를 가지고 가야 하고 다음 자신의 행사를 계산하고 참여하는 잔치는 그만큼 흥이 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품앗이 같이 보이지만 물질적인 거래만으로는 결코 잔치는 흥이 나지 않는 것이고 이것조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기쁨의 나눔이 될수 있을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도 자칫 그런 일반적인 혼인 예식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성 때문에 기쁨에 대해 너무나 무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죄의 습성을 가진 사람의 육체는 도무지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는 믿없는 구덩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한두 끼를 먹고 나면 더 이상 특별한 맛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또 다른 맛있는 음식을 찾아야 되는 간사한 겁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나 영화가 점점 잔인한 표현을 해가는 이유들도 다이 때문이죠. 도무지 한 가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라서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기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죄의 도구인 육체는 도무지 만족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의 기쁨도 진정으로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우리 모든 인류로부터 기쁨을 도적질해 갔습니다. 죄는 희락이라는 의미의 에덴에서부터 기쁨과 교제를 앗아갔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의 모든 환희를 쓰디쓴 눈물로 바꿔버렸습니다. 기쁨으로 웃고 노래하던 삶을 수치와 슬픔과 고난으로 바꿔버린 것이 바로 죄라는 무서운 저주의 결과입니다. 죄는 자기 자신만을 제일로 여기는 독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람의 죄성은 언제나 나 자신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나 남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실들입니다. 사람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나만을 알았던 자리에서 상대를 위한 배려로 눈을 띄워주는 것도 신앙입니다. 나의 입장에서 남의 입장으로 관점을 옮기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도께서 그렇게 실천하시며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죄는 나눔으로 커지는 기쁨을 서로의 관계 속에서 확산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아버리는 무서운 우리의 적입니다. 죄는 서로의 관계를 망쳐버리기 때문에 기쁨의 확산을 차단합니다. 기쁨과 행복은 반드시 나눔 속에서 커지고, 메아리로 오래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나 혼자서의 기쁨, 그것은 적을 수밖에 없고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행복을 잃어버리면서 에덴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도는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도를 믿는 것은 많은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고 참으로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따분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진행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모두 친히 십자가에서 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거듭난 삶 자체에 감격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를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행위는 감격으로 시작하고 감격으로 지속되며 그러한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표면적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내면의 기쁨은 세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은 분명히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쁨의 도구는 아주 단순한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도 그렇습니다만 이 흥을 잃어버린 혼인잔치의 가정에 주님께서 계셨다는 것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였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기쁨을 찾아주시는 데 사용하신 도구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은혜로 주님과의 교제만 있다면 지극히 적은 것에도 감격할 수 있고 웃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선물로 주어진 사실을 받아들여진다면 모든 것은 감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급하기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장 기쁨을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처럼 칭얼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각자에게 허락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채워집니다. 5절과 8절이죠. 그 어머니가 싹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주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주셔도 순종이 없이는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9절 10절에 보는 대로 연회장은 중략을 하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세상의 잔치는 언제나 최고에서 못한 쪽으로 흐르는 것이 자연적입니다. 좋은 음식과 술을 내다가 취하면 못한 것을 내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세상 유일을 위한 술집 같은 데서는 술 취한 손님들에게 싸구려 술을 비싼 술로 속여서 파는 일은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점점 더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점점 나아갈수록 천국의 기쁨은 점점 상승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표적은 믿음을 주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심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표적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믿고 확신케 되었다는 결과를 보는 겁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의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새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에게로의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I have found a friend in Jesus. He's everything to me.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He's the lily of the valley. In him alone I see all I need to cleanse and make me fully whole. In sorrow he's my comfort, in trouble he's my stay. He tells me every care on him to roll. He's the lily of the valley, the bright and morning star. He's the fairest of 10,000 to my soul.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취업을 향할 새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린 지사 나를 지키네. Though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정상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를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While I live, my Father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로도 거없네 주는 높은 산성대 왕세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지니 주를 뵙지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허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구약의 요엘서는 12권의 소선지자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요엘서는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고하면서 회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메뚜기 떼와 다른 민족의 습격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메뚜기 떼의 습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말씀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의 습격도 치명적입니다. 요엘 1장 4절 말씀입니다. 팔주인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옮겼습니다.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것을 왕 메뚜기들이 먹고 왕 메뚜기들이 먹고 남은 것을 새끼 메뚜기들이 먹고 새끼 메뚜기들이 남긴 것들을 다른 메뚜기들이 먹었다. 이것은 네 종류의 다른 메뚜기 떼를 묘사했다기보다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파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른 민족이 공격에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요엘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서는 이것을 가르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엘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공고합니다.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범죄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좋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듯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